예, 저 그때 커피 정말 너무 맛있었습니다. 아, 예, 우리가 핫도그도 많은 분들이 핫도그를 막 즐기셨었죠? 우리가. 예, 굉장히 저희가 굉장히 즐거운 철치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함께 오셔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몇주 전에 우리가 반해파크에서 또 많은 분들이 세례를 식을 했었죠. 굉장히 기쁜 또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윌링도 오신 분들은 저한테 오셔서 또 인사, 하이라고 인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설교 말씀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34편입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지으신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 목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 존이라고 합니다. 존 목사라고 합니다. 아, 여러분들은 기대감으로 가득 찬 여정을 떠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가족은 종종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에서부터 또 사스카춘까지 차를 몰고 가는 기쁨을 느낍니다. 그것은 보통 며칠이 걸리는 굉장히 긴 운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착하면 우리는 그 집의 포옹과 기쁨이 넘치고 우리 아이들은 바로 사촌들과 놀기 시작하고 어른들은 그동안에 서로의 소식을 나눕니다. 이거는 약간 도달했다는 느낌과 그리고 이제 시작된 방문의 기쁨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좋습니다. 야, 사스카튄이 정말 좋다고 할수 있다면요. 저 피처를 보시면 그림을 보시 사진 보시면요. 이게 지난달에 도시 외곽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가 여름에 가시면 참 아름답습니다. 이러한 도착했다는 느낌은 우리에게 이 시편과 관련된 감정에 대해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불리는 15편의 시편 중 마지막 편입니다. 그래서 빈 목사님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 번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편에서 134편의 이 15편의 시편은 유대 민족이 예루살렘의 세 가지 열례 축제로 가는 여정에서 노래하고 낭송했던 시편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려면 오르막길을 오르는 여정이었기 때문에 이 노래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시편입니다. 그들은 언덕 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이 바로 이 시편의 무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으로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자라고 말할 때 그것은 또 성전입니다. 그다음에 성소를 향하여 또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시온 곧 예루살렘에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이제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굉장히 짧은 시편입니다. 실제로 가장 짧은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가장 짧은 설교가 될 것입니다. 물론 농담이죠. 이 시편에는 강조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흥미로운 잠재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부르심과 응답으로 볼수 있습니다. 예, 부르심과 응답. 그래서 이 시편을 읽을 수 있는 한 가지 가능성은 현재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순례자들이 해가 지고 야간 근무가 시작되려 할때 떠나는 것입니다. 그 나이시프트를 하는 야간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과 또 야간병들이 있으시죠. 한번 야간 근무 해보신 적 있나요? 굉장히 힘들죠. 저도 해본 적이 있었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한 가지 해석은 처음 두 구절, 1, 2절이 밤새도록 성전에 있을 그 제사장과 경비병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 순례자들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예, 오늘 밤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산만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야간 근무자들이 대답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참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이 그룹들이 서로 소리를 지르면서 서로의 그런 신앙생활을 격려합니다. 이것이 여기에서 펼쳐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작은 교훈이나 요청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레위인들과 또 경비병들에게 소리 지르는 것, 즉 야간 근무를 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로 한번 상상해 보면 이 시편은 다음과 같이 또 한번 대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것을 우리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그리고 직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응원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집중하시고 잘 예배하시고 주민을 확실히 만나고 한눈 팔지 마시고 주민의 임재를 누르세요. 이렇게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실질적인 격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직원 중 한 사람을 골라서 정기적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저를 선택하지 마시고요.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들에게 말하십시오. 그래서 구글에서 윌링턴 처치 스텝이라고 검색하면 현재의 직원 그 목록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을 보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예루살렘에 바로 도착한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경비병들 사이의 대화와 부르심과 응답입니다. 또 다른 관점은 이것은 또 가장 짧은 예배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두 구절은 예배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예배에 대한 부르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보면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서 이 구절을 쉽게 이곳에서도 우리 쉽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날 때 우리는 종종 우리가 교회 가족들에게 이렇게 축도를 합니다.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줄지어다 라고 축복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축도라고 얘기하고요. 예배에서의 마지막 축복입니다. 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예,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축도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로의 부르심과 또 교회 예배사에서의 그런 예배에서의 그 축도 사이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또 찬송이 있고요. 또 공동체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예배에 일련의 그런 예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 사이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보면 이것은 실제로 예배로의 부르심이자 또 우리 삶 전체에 대한 축복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초대받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단지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삶 전체의 노력입니다. 예, 우리의 평생 동안의 노력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빚으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 짧은 시편에서 제가 강조하려는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요점입니다. 첫 번째,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두 번째, 온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세 번째, 온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오늘 첫 번째 요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이 시편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몇 번이나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복이라는 단어가 세 번째가 예,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온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Blessed. Bless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온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또 복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좀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축복이라는 것은 대개 더 많은 자원이나 힘, 더 많은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금하셨던 것 혹은 지금까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bless라는 단어, 복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같은 단어인 바락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버락 오바마는 아니지만 이 단어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의 그 번역된 의미가 참 넓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군가를 축복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축복을 준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가장 분명한 의미일 것입니다. 하지만 또 이는 무릎을 꿇고 찬양을 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들에 대한 저의 견해는 1, 2절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또 주님께 경배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1절과 2절에 축복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bless라는 단어가 나오는 경우에 저희는 찬양이나 경배로 하겠습니다. 우리 그 한국 성경에는 송축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저는 이번 설교에서 찬양과 경배라는 단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와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에서 찬양과 경배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제가 의미하는 단어들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이 우주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그분을 우리 삶의 보좌에 다시 앉게 하시며 우리가 그분께 의존함을 다시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대한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을 선포하고 이로 인하여 그분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배와 찬양이라는 단어는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우주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그분을 우리 삶의 보좌로 다시 앉게 하시며 우리가 그분께 의존함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대한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을 선포하고 이로 인하여 그분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람 목사님이 이 시편에 대한 주간 묵상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그분의 예배자로서 우리의 말이 이미 완전한 분께 아무것도 더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찬양으로 여호와께 아름다움을 돌리는 임무를 받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종들의 송축을 기꺼이 받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분의 그 존재대로 인정하는 것이 옳고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요점은 주님을 찬양하십니다. 찬양하십시오.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구절에는 분명한 가르침과 초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점입니다. 두 번째 요점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온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은 예배의 한 형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형태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분의 영과 백성들의 행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예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다시 시선을 고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분을 다시 우리 삶의 보좌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할 집중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재설정의 순간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테더볼 이미지를 언급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가 기둥이시죠. 우리는 공이고 또 공과 기둥을 연결하는 밧줄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공동체에 함께 모이는 것은 정기적인 우리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연결을 강하게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맞아, 예배는 찬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일 아침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편이 말하는 하나님, 곧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충성을 바칠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 누구도 이것을 완벽하게 해내지는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모든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 삶의 각 부분을 조정하는 여정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방식. 그래서 저희가 돈을 다루고 보는 방식, 이것이 예배의 문제입니까? 그렇죠. 예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삶에 투자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거 예배의 문제입니까? 예스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예배의 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우리가 신청하는 것도 예배의 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일과 공부도 예배의 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며 그분을 우리 삶의 보좌로 보시고 우리가 아닌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식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르고 그분이 우리를 만드시고 능력 주시고 사용하시도록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그분의 뜻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맞추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배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관계를 맺는 방법을 찾고 또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책 중에 하나는 게리 토마스가 쓴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입니다. 이책 표지가 사진에 띄어 있죠. 그의 책의 그 메시지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며 각 사람은 아마도 가장 일관되고 효과적으로 예배에 들어가는 방법이 한 두세 가지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스스로 알아내고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추천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야훼에서 사랑하기, 감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의식과 상징을 통해 하나님 사랑하기, 그다음에 고독과 단순함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대면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기,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기, 신비와 축하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뭐 여러 가지 경배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 삶을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가장 일관되게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은 노래를 부르거나 음악을 들을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물 안에 있을 때도 저는 강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물가나 또 산이 그리고 마음을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장소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또 읽고 배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중 몇몇은 저와 같은 방법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분들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또 집에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들을 돌보는 것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적으로 교류할 때, 그리고 사회 정의를 옹호할 때, 또 그럴 때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가장 신나는 예배는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방식으로도 발전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또 재정적으로 또 재정을 헌신적으로 바칠 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뭔가 또 다른 것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장 효과적으로 연결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러한 일을 계속 하십시오. 그리고 이 분야에서 배우고 성장하십시오.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2절에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손을 들고 예배하는 것에 대해 얘기합니까?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예배에 우리 몸을 사용하도록 초대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배의 환경과 또 우리 몸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배에서 우리 몸을 사용한다는 생각과 관련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기독교 전통이 있습니다. 또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개인들, 다른 문화도 우리가 다양한 그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가족들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자주 열성적으로 손을 드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죠. 저는 굉장히 또 열성적으로 이렇게 몸을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손도 잘 들고요. 또 예배 중 찬양할 때또 무릎도 꿇고 동간이 좀 있다면 저는 얼굴을 또 이렇게 바닥에 대고 엎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는 또 마음과 생각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외부적인 움직임이 별로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 생각엔 둘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한 경험이 어떤지,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어떻게 하는지 판단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깨닫고 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면 우리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을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손을 들어야 할까요? 제 대답은 노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리 모두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순복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 대답은 예스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격려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지 여쭤보십시오. 예배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수동적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몸이 우리 영혼의 상태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육화된 영혼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종종 우리 외부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난다면 그것은 우리의 육체에 굉장히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도 우리는 육체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경배에 대한 어떤 신체적인 표현이나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우리가 손을 드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으므로 저는 여기에 대해 조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배에서 꽤 이렇게 표현을 몸으로 표현력이 좋은 편이라고 이미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 또 특별한 노래가 하나 있죠. 찬양하세요. Oh, praise the name of the Lord our God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시작하면 일단 안경을 벗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래를 부를 때 저는 항상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그래서 안경을 벗으면 이 눈물을 좀 조절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안경을 벗습니다.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또 CJ가 내 평생에 가는 길을 또 찬송했습니다. 근데 저는 또 다시 안경을 벗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래 역시 저를 울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제 자신을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주 하는 자세나 신체 동작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뭐 이런 것들을 따라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저는 단지 그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예배에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또 표현하는 것이 정말 괜찮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몸을 표현하는 방식들은 일단 손을 들어 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또 무엇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선포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열려 있는 자세, 순종하는 태도, 그리고 거기에도 또 찬양의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도 굉장하신 분이시죠. 손바닥을 위로하고 손을 펴는 것은 또 하나님께 무언가를 기꺼이 받겠다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모든 축복을 저는 다시 찬양하겠습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찬송을 부를 때 손을 이렇게 들고 있다가 좀더 찬양하는 자세를 또 취하기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되게 또 하는 제가 몸으로 표현하는 방식이죠. 그 다음에 또 제가 손을 또 이렇게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포기하거나 또 내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노래 중 하나는 Take My Life나 아니면 Let It Be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절 중에 하나는 뭐 절을 그리고 은과 금을 다 가져가십시오. 저는 한 푼도 아깝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손에 약간의 돈을 쥐고 시작하는 것 같지만 손을 뒤집었을 때 저는 아무것도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돈은 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6장에서처럼 만왕의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사야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주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았노라.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 찼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요. 이걸로 찬양을 할 때, 뭐 주님을 내가 보았노라, 보좌에 앉아 계시네, 높이 들리시네,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찬양을 부를 때제 자신이 주님의 보좌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순간 실제로 왕의 보좌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왕 앞에서 제가 할수 있는 일은 그 앞에 엎드리는 것뿐입니다. 우리 예배와 순종, 그리고 놀라움과 경이로움 속에서 저희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저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영광은 제가 드러내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그다음 제 예배 자세에는 또뭐 여러 가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예또 기사 자기를 받는 것처럼 무릎을 꿇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임명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는 이렇게 무릎을 꿇을 때 예수님이 제 앞에서 서서 제 어깨에 칼로 이렇게 두드리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또 순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걸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좀 드라마틱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굉장히 이렇게 특정한 특별한 순간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또 공간이 될 때 저는 얼굴을 바닥에 대고 눕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강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을 상징합니다. 저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정말. 제가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예배라고 번역하는 신약성경의 단어는 프라스쿠네오라고 얘기합니다. 프라스쿠네오. 이는 문자적으로 바닥에 엎드리다. 예배 대상 앞에 경의를 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앞에 경배하고 존경하며 절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배에서 제 몸을 사용한 이 짧은 이야기는 또 궁금했던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셨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예배에서 여러분의 그 몸을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예배하도록 초대하시는지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첫 번째는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요점이. 그 두 번째 요점은 여러분의 온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요점은 온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라는 게 저의 세 번째 요점입니다. 3절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설교의 시작 부분을 다시 생각해보면 저는 이것을 읽는 한 가지 방법이 부르심과 응답과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례자들이 야간 근무를 하는 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을 격려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3절은 또 이 제사장과 경비병들이 순례자들에게 다시 축복을 외치는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바락이라는 단어를 축복으로, 복으로 번역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과 관련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분명한 선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토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음에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몇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는 온 삶으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누구도 예배하는 것은 비논리적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두 번째, 또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풍성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럴 때 또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재정적으로 부자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해서 건강이나 장수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해서 갈등이나 스트레스, 그 다음에 트라우마가 전혀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온 우주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친밀하게 아시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깊이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큰 축복이 있습니다. 두 가지 축복 중에 첫 번째 구원입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수치가 사라졌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큰 선물은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한 내용과 관련해서 실용적이고 유용한 다음 단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여러분이 우리 팀의 직원을 위해 기도해 주신다면 우리 팀에게 놀라운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분을 선택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여러분께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며칠 전에 제가 시편 85편을 설교했고요. 그래서 스포티파이나 애플 뮤직이나 유튜브에서 다양한 버전의 그 시편 85편의 링크를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여러분께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한 3-40분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셔서 그래서 6개의 다른 언어로 된 시편 85편의 연주를 들어보았습니다. 참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비슷한 일을 또 여러분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조금 이제 바뀌었는데요. 134편의 여러 버전을 듣고 링크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좋아하는 방법 중 하나를 간단하게 적어서 제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 연결되는 그런 방법들을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메일 아드레스가 이렇게 나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교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기도하는데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께 여러분께서 예배자로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러분의 몸으로, 말로, 온 삶으로 예배하도록 초대하고 계신지 그것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을 함께 우리가 134편을 크게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찬양하기 전에 묵상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읽으실 때 편하시다면 손을 들고 라는 구절에서는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예, 앉아주시기요. 예, 묵상 질문이 이제 스크린에 띄어집니다. 이거를... 예, 그리고 바로 내 프라이어 팀이 또 나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받기 원하시면 앞에 나와서 또 기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발코니에도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묵상 질문 첫 번째, 최근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한 가지 축복은 무엇입니까?